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고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복된 성령의 도우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바디의 사람들 1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네, 마무리가 또 옵니다. 기다리시면 언젠가 끝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좀 중요한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측면에서의 그런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라든지 또는 뭐 성격에, 성품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타인과 융화하기가 참 힘들어지죠. 또 타인과 관계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삶을 잘 가꾸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이제 부정을 자꾸 느끼게 되죠. 삶에 대한 그런 좀 어두움, 그리고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살아서 뭐 하나 하는 또 좌절도 또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 이런 말은 내게서 좀 너무 어려운 문제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간파한 우리 모든 세상의 이제 교육자들이 전인 교육을 많이 강조해 왔죠. 이것이죠. 사람이 지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나 또는 뭐 신체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균형 있게 잘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인 교육의 이제 의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데, 근데 감정 세계가 많이 상해 있어요. 화가 많고 억울함을 많이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고 그러면은 사실 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란 어렵죠. 하나만 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인적으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그런 것에 아마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 있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머물면,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의 길도 잘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관계들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고, 그것이 항상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갈등이 있고 또는 뭐 알력이 생겨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공동체에 또는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 즉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그 도우심을 입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잘 이제 다이나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또 핵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런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는 배경이 상당히 논쟁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리고 격렬한 그런 그 언쟁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왜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배경이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좀 배경을 살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할 때 그 과정은 사실 단번에 되거나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굉장히 긴 과정이 요구됩니다. 내가 뭔가 한 단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또 다른 단계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기까지 그런 삶의 긴 과정을 나름대로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이러한 속성을 잘 알았죠. 그리고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에서만 하더라도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의 길로 나간다.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16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사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좀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다. 지금 이런 말이죠. 그리고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리고 성령의 바라시는 것은 성령의 바람은 육체를 거스른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살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나타내는 행실, 방식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욕심을 갖는 것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이 방식을 거스른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좀 굉장히 좀 놀랄만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좀 기억해 두시고요.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홉 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왜 율법 아래 있지 않죠?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또 이런 말을 더합니다. 3장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고 성령을 받았는가? 당연히 믿음의 소식을 듣고 성령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 받은 거 아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가서 여러분은 왜 그리도 어리석은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는가? 자, 앞에 3장 2절에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3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 라고 했죠. 지금 율법과 육체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어긋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런 것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 하면 율법이 가리키던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율법을 모든 조항을 다 지켜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신 차려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선언대로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이르는 사람이 없다. 스스로는. 그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지금 조금 어긋난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다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들에게 삶의 거울이 되어주셔서, 율법이 삶의 거울이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율법을 읽어보니까 난 좀 약간 문제가 있네. 뭔가 좀 동기부터가 약간 좀 이게 어긋난 게 있네. 이렇게 거울이 되어주도록.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그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이 율법의 목적, 참 목적을 형식적으로 삼아버렸어요. 아, 맞아요. 율법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죠.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더 왜곡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어기지 않는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요 조항을 잘 지켜서 여기에 해당하는 형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경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거기에 더 매진하고 더 삶을 투신하고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떠받쳐 올리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성격이 다듬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잖고 똑똑하니까 사회에서 추앙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하면서 막 별의별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겁니까? 2km 이상 걸어가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럼 2km 안으로는 괜찮습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백 조항이 생겨서 사람들을 이제 구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참 의도를 비틀어버렸어요. 내가 요거를 지키면은 벌안받고, 내가 요거를 지키면은 나는 율법적으로 하자 없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남이 율법을 어기면 아이고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양새는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이 선하고 고귀한 율법인데 이 율법을 이용해서 되게 육체적인 판단과 육체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라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율법을 자기를 의롭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율법이 있으면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건 나의 자랑스러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제가 사실 설교 이제 준비 다 마쳐놓고 또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걸 읽어드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유대인 동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나의 동족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었습니다. 열심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어디서 어긋났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 그죠? 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때 사용했던 그 지식적인 측면, 그것을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열성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이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의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순에 자기가 빠지게 된 거예요. 자가당착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아무도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면은 그냥 다 꼼박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고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자기 의의 도구로 사용한 이 간교한 의도를 누가 밝혀내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뭐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그냥 대놓고 질타하시고 욕까지 하시고 이 사람들은 독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오도하니까 야 맹인이 지금 사람을 인도하는 거랑 똑같네. 돌아가다가 너도 구덩이에 빠지면 따라오던 사람들도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한 의분을 이 사람들에게 막 내치셨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을 간파한 예수님, 예수님과 같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적하는 바울, 지금 여기에 굉장히 동일한 맥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3장 2절에서요. 시작을 했는데 어쩌자고 지금 육체로 끝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선하고 고귀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육체의 도구로 사용하면 그것은 자기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육체로 사는 세속적인 수준보다도 더 변질된, 종교적으로 변질된,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도 흥분하셨지만 바리새인들 보고 지금 바울도 갈라디아 교우들이 이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지금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심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심한 말. 당신들 할례 좋아하지? 잘라버려. 이럽니다. 섬뜩하시죠.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근데 이제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여도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인 교육에 지금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다라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 잘 되면 그래 그거 하나 잘 됐으니까 다음 거는 잘 못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잘 자라가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원하셨던 그 의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에 이르려면 지금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우리에게 나름 도전이 되고 그리고 또 은혜의 힘을 얻어서 그것이 잘 성장해가고 그럼으로써 그런 자라간 모든 부분적인 모습들이 통합되어서 전인격적인 토탈 퍼슨으로 토탈 컴플리트 퍼슨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죠. 5장 6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지금 갈라디아 교우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도 지키면은 뭐 우리가 더 경건해 보이고 더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확 뒤집어버리는 말씀이세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5장 14절 이것은 제가 뭐 늘 여러 번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길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가 오늘 사랑을 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오늘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한 거예요. 율법 조항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의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창구를 통해서 나아갈 때에만 이 모든 율법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또 뭔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런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랑의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 생활은 통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묶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이것이 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통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는 컨트롤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막 나가도 그래서 뭔가 제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러면 성령 생활은 무엇인가? 통제가 목적이 아니라 격려다. 서로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것이다. 또 사랑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을 해 주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막 통제하고 막 뭐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뭐 지적질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서 자유를 누릴까요? 못 누리죠. 그런데 사랑해주고 야 잘했어. 근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실망하고 할 때 격려해주고 이렇게 위로를 주면 그 사람은 그래 나 더 잘해볼 수 있어. 자유를 누리죠. 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율법 중심의 삶에는 항상 분란이 많습니다. 늘 옳고 그른 것이 가장 먼저 이슈에 떠오릅니다. 저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더 옳은 거를 찾아야 돼요. 더 그른 것을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옳아요. 그런데 다 옳지는 않거든요. 근데 남들보다는 덜 그릇되게 살아요. 근데 남을 보니까 저 사람도 옳은 면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더 그릇되게 살아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삶에 평화가 있을까요? 위로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긍정이 있습니까? 서로 보고 그냥 헐뜯기에 바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더 낫지 라는 것으로 옳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저들은 아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저것도 더 아니잖아. 그름을 주장하죠. 그런데 상대도 똑같이 응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끝이 있겠습니까? 끝은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붙들리게 되면 5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5장 15절에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여러분 누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는 그런 가운데 휘말리시지 않기 바래요. 나까지 피해를 입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조금 낫지. 아, 이 사람들은 이거 그래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야, 교회가 이렇게 율법 중심이면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런 거 따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어뜯고 잡아먹고 멸망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갈등을 빚고 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분열을 이르게 된 이제 각 파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는데요. 그냥 나왔어요. 아니면 깨졌어요. 깨트렸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우리가 옳은 것입니다.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옳고 그른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방식. 육체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에 디테일하게 많이 휘말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생활은 구체적인 사랑의 삶으로서 오늘 본문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이렇게 해서 9가지를 말씀했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신실과 또 온유와 절제. 뭐 하나 빼먹은 거 없죠? 아, 선함. 이렇게 항상 빼먹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홉 개 얘기했는데 이 아홉 개에 해당하는 이 모습들이 다 성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있죠? 다 내 성품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직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홉 가지의 항목들은 전부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실 뭔가 베풀어준다. 말 한마디라도 잘해준다. 사랑이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쁘다. 내가 저 사람과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을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다 뭡니까? 관계를 잘 가꾸어가는 요소들이죠. 나의 성품과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이 성령의 열매들, 이것은 다 우리 안에서 빚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적어도 오늘 아홉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죠?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인내해주고 등등. 얼마나 이게 복된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뚜렷하게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뭔가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기쁨이 막 넘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길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서 조금이나마 빚어져 나오고 있다. 비춰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는 알죠. 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인가. 거기서 자기 삶에 대한 정말 좋은 자부심도 얻고 그리고 좀 더 깊은 동기부여도 얻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니까 아 내가 혹시라도 내 성질이 좀 나쁜데 성질 날 때는 내가 좀 참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아주 작은 자기 자신에게만 속한 하나의 결단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이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 나의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기뻐한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삶을 보고 우리의 성품과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럼 이것은 엄청나게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방향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져다주는 순간순간에 가끔 가다라도 있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또 보람,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아 우리는 삶에 더 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반전이 많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의 모든 관계가 다 이래야만 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삶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아직은 아니고 아니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시간상 더 기다려야 할 문제인데 안 나타났다고 해서 아니 우리는 틀렸고 우리는 이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에서 나오는 말들을 종종 듣죠. 기다려주지를 않으니까 다시 육체의 방식으로 돌아간 모습이에요. 나 이게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난 예배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해요.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5년, 10년째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율법적인 모습으로,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래야만 한다가 아니라, 예배 드려야만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2주 전에 화요 성서학교에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가 슈드라는 말을 좀 가급적 빼자. 아니, 완전히 빼자. 그럼 어떻게 어떤 다른 말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배 드려야만 해가 아니라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너무 소중해.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고 거기서 오는 힘을 나는 실제로 내가 받아. 그래서 나의 새로운 삶의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적어도 내가 이런 모습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결단이 세워져. 그래서 나에게는 예배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난 예배 드리고 싶어. 당신도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고요. 예배를 드려야만 크리스찬이 된다. 아니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며 권면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자, 보세요. 이렇게 돼야만 돼. 우리 가정에서는 이래야만 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사회에는 이래야만 돼. 그렇게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이러면 양육을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숨막히겠습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식탁에서는 이래야 되고 밤에 자기 전에는 뭐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그러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런 배우자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배우자는 숨막히는 거죠. 사랑해야 만난다. 이 말이 다시 율법적인 차원으로 육체의 방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야만 한다. should, must 이 말을 좀 지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율법으로 다시 종종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2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건 사실 암송 구절이잖아요. 근데 새 번역으로도 바꾸는 바람에 이제 암송이 또 잘 안 되고 있죠. 24절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우리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정욕과 욕망, 뭐 내가 뭐 이거 꼭 있어야 돼. 아니면 이렇게 꼭 해야만 해. 나는 거기에 꼭 이르러야만 해.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해. 하는 그런 그 정욕과 욕망에서 나온 그런 방식들을 자기 육체의 방식과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무효해요. 나의 방식, 육체의 방식, 율법주의적인 방식은 무효해요. 무효.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누구를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도대체 당신의 그 주장은 어디 가고 당신의 생각은 없는 것인가? 당신의 의의는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버릴 데가 없어서 십자가에다가 버리시는가? 우리 그런 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러면 결국 주님이 자신 또한 자기의 의, 자기의 방식, 자기의 기준을 다 거두어들이시고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순종의 길을 택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욕망에서 나온, 육체의 방식에서 나온 그런 기준과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장하면 다시 육체의 방식으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도 육체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경계하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고와 안목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것.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야단치시고 흥분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격렬하게 전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지를 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고와 안목 속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가. 복음의 방식과 복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할 말이 없다면 아직도 율법적인 그런 육체적인 사고와 안목에 잡혀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자기 성찰이 시급한 것이죠. 자기 성찰. 우리가 그런데 율법적인 사고와 안목을 포기하겠다는 이 결단. 내가 무언가 보였어요. 복음의 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나 그 길을 위해서 나 이런 거 다 포기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심 3일이니까 3박 4일만이라도 딴 사람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포기하시는 결단이 있다면 결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의 방식과 나의 기준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사랑하기에 하루에 한순간만이라도 진실되게 힘쓸 때 그 순간의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길과 방식에 온 몸과 마음을 들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정말 이 말씀 저희들이 그 배경부터 살펴보고 나니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또 육체의 방식에 휘말리기 쉬운 위치에 있고 또 삶의 위기에 있는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육체의 방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육체의 방식이 무효해졌으므로 그 무용함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서로에게는 그것을 잘 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